여러분, 신약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관심은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이미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왜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인지 그 이유를 미술사적인 증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회가 교황의 앞잡이가 되어서 충실한 하수인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을 하는데 왜 생중계를 할까요? 그리고 천주교 시복식을 왜 광화문 광장에서 더군다나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수천 명의 경찰이 보안을 위해 대기하면서 이게 무슨 국가 행사인가요? 역사 가운데 과연 한 종교가 이러한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행사를 거행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한국이 언제부터 천주교 국가였습니까? 교황의 방한 기간 동안 온통 뉴스는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앞다퉈서 보도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불교인, 기독교인, 무신론 자할 것 없이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라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황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 때가 역사 가운데 또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열광하는 슈퍼스타. 단순히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히어로처럼 영웅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숭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슈퍼교황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영화배우, 스포츠스타, 연예인들이 교황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여기 있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는 카톨릭입니다. 물은 백성, 민족, 사람을 얘기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으므로 온 백성, 온 민족 위에 군림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 각 나라들이 교황권과 함께 음행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큰성 바벨론 역시 교황권을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자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황권은 카톨릭은 만국들과 함께 무너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그 특징들을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왕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본다면 금방 알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은 큰 음녀, 큰 바벨론을 교황권이다라고 지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은 교황권이 바로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큰 음녀, 큰 바벨론, 불법의 비밀, 배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왜 교황권인지 오늘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 사학자인 네덜란드의 한스 로크마커는 모든 예술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반드시 그 시대와 작가의 사상이 표출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그들의 그림, 조각들을 보면 카톨릭의 배우가 누구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교와 구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에큐메니컬의 앞장서는 기독교회를 보면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약 500여 장 정도 되는 이 사진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에 기독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가 이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은 신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신전이 아니라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적 건물로서의 신전보다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집회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건 공공장소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건축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이교 로마와 은밀한 거래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탈바꿈한 이후에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1626년 완공 때까지 1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짜낸 묘책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면죄부 발행입니다. 돈이 땡그랑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고통당하는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웃지 못할 종교 사기극인 면죄부를 팔아 지은 곳이 바로 오늘날 교황의 권좌가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카톨릭의 총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어진 베드로 성당은 건축 과정에서부터 전혀 기독교 사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자, 뭐라고요? 귀신의 집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성당의 지하는 무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동묘지죠. 무덤 위에 신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이교 풍습을 카톨릭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은 무덤과 가까이 합니다. 성경에도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죠. 카톨릭 본부의 지하가 무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보면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당 지하 무덤을 둘러보고 있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촛불을 켜놓고 귀신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시신을 화장하여 나온 사리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관하듯이 카톨릭에서는 유골 숭배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트렌티 공회에서 이 유골 숭배를 교리화했습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자, 이 무덤 장식을 보면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죽은 사람의 뼈를 숭배하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드로 성당에 보면 해골, 도깨비, 괴물 이런 흉악한 귀신들의 형상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조각과 그림이 성당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불교 사찰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귀신 그림들처럼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의 처소가 아니랄까 봐 그냥 아주 곳곳에 다 새겨놓았습니다. 또 여기 역대 교황 명단 아래 이 장식을 보면, 자, 이 장식이 뭡니까? 머리카락이 뱀이고 송곳니가 튀어나온 이 상이 뭐예요? 메두사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인데 이 메두사가 지금 역대 교황 명단들을 좀 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구덩이에 지금 집어넣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인 이 베드로 대성당, 이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은 용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 건축물 자체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이 전면 박공은 그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 조형물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개인 그 집으로 따지자면 문패가 붙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그 문패 자리에 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용이 이 건물의 주인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베드로 성당 첫 바닥에 용 한 마리가 귀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무덤인데요. 지금 그 무덤에서 뭐가 기어나오고 있습니까? 용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사방에 지금 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기 천사들은 뭘까요? 천사가 아니고 귀신들이죠. 아기 귀신들. 여러분, 무당들이 입신할 때 많은 경우에 이 동자 귀신들, 동자승이라고 하죠. 동자 귀신들을 본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 곳곳에 바로 이런 동자승들, 동자 귀신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교황의 치마폭에서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깃털 달린 뱀이 여신과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티칸 하는데 이 바티칸은 바티라는 말과 칸이 이 합성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점치는 자, 심성한 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황 문장이 있죠. 그 문장 가운데 용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자 귀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또 보죠. 여기 보면 문에 용이 있죠. 또 박공과 동일한 모양의 금으로 치장된 용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황 머리 위에 3층 관에 용과 동자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티칸 정원에 있는 용 조각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웅장한 벽의 조각과 그림의 중심이 도대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바티칸은 귀신의 처소다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성당 자체가 여기는 귀신의 처소다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가운데 용이 있고 또 좌우에 용이 있죠. 교황의 상징 아래 또 용이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바티칸 성당에, 로마 카톨릭에 있는 바티칸 성당의 천정 벽화인데요. 자, 여기에서 숨은 그림 11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벌써 찾으셨습니까? 네. 가운데는 용 한 마리가 주인으로 앉아있죠. 아, 그리고 용 밑에 도깨비 하나가 또 입을 벌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교 대제상의 호칭이 있고요. 아, 위쪽에 뱀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고 있고 또 양쪽에 뱀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에 또 용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용이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뱀이 있고요. 양쪽에 또 뱀이 있습니다. 아, 뱀 꼬리가 있죠. 용 꼬리인지 뱀 꼬리인지. 아, 이건 뭐죠? 아, 피라밋입니다. 왜 피라밋이 여기에 있을까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황의 문장에 있는 용과 독수리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괴물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여기 보니까 바티칸 미술관에 성인으로 추앙받은 여인들이 뭘 타고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용을 타고 있죠. 자, 계시록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로마 카톨릭은 상징적이고 문자적인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불교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도 여인들이 용을 타고 관세음보살도 용을 타고 이들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용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용은 가장 신성하게 취급받는 짐승이죠. 그러나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의 용 숭배의 극치는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주 제단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마리의 용이 승천하고 있는 이곳을 발다키노라고 부르는데요. 신의 보좌를 덮는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의 보좌를 덮는 자리. 이곳에 선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높이 35m로 8층 건물 높이인데요. 이 발다키노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아문레 신전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카톨릭의 제단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또 살펴볼까요? 여기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입니다. 판테온 신전, 만신전인데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죠. 이 발다키노를 만들기 위해서 조달된 청동은 바로 이 판테온의 지붕이었던 청동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신들이 베드로 성당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분명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면 로마 황제의 숭배 제단인데요. 베드로 성당의 이 발다키노와 동일한 모양의 제단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로 모양만 바뀌어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고 교황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보면요. 중국 창조신이라고 불리는 복희와 요화신인데요. 중국 신화에서는 천지창조는 여신 여화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여화라는 이름도 여호와를 이름을, 그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성경의 7일 창조와 여화의 창조 순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또한 여화는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여호와를 흉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복희 여호와의 몸통은 뱀입니다. 창조주가 뱀, 즉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손에 직각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죠. 여신을 섬기는 모든 이교는 한 뿔입니다. 자, 여기 마리아의 치마 속에서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뱀을 타고 있는 여신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신 마리아가 뱀 위에 서 있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림이나 조각 그런 것은 없고, 여기 보세요. 여신 마리아의 치마 속에서 뱀이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 그대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 이집트의 신에서 뱀과 태양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날개 달린 태양뱀 우라에우스는 이집트의 대표 심벌입니다. 파라오 왕관에 있는 이 코브라 심벌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엄청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도 카톨릭의 뿌리가 어딘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2014년 8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 제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집트의 태양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이교 제사장이 날개 달린 태양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15식 때 교황이 앉은 의자에도 태양을 넣었습니다. 뱀, 태양, 여신 이런 것은 이집트 문명의 뿌리에서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카톨릭을 통해서 그대로 인류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뿌리는 이집트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집트는 오늘날 바티칸으로 대체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교황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 살펴보듯이 문자적으로 선명하게 해석됩니다. 여기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매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박쥐니라. 자,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는 새들의 형상이 많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발견되는 새들의 형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증한 새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새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송과체,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송과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솔방울샘이라고 불리죠. 바티칸 정원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솔방울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티칸 내부 곳곳에도 솔방울이 있고 교황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솔방울이 뭐길래 이런 우상을 곳곳에 둔 것일까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황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박혀 있습니다. 또 바까스 신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글쎄 솔방울상 디자인이 멋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요.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부처의 머리가 다 솔방울 모양입니다. 힌두교,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천주교, 이슬람, 마야 문명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솔방울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솔방울이 뭐길래? 뭘까요? 여기 보면 뇌의 한 중간에 콩알만한 송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열매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송과체 또는 솔방울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송과체가 하는 역할은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멜라토닌은 사람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낮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체온을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불면증, 우울증 그런 병에 걸려서 이 정신신경계통의 질환이 따르고요. 또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을 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멜라토닌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무성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이 송과체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과체를 해부학적으로는 송과체 또 솔방울샘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종교에서는 제3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천목, 하늘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인도에서는 아즈나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또 종교들뿐만 아니라 요가, 단전, 기체조, 명상, 뉴에이지 이런 데서도 바로 이 제3의 눈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제3의 눈인 이 송과체를 활성화시키면 인간이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들과 접촉을 하고 신통력을 얻고 미래를 예견하고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시간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영들의 세계와 접촉하는 문.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바로 이 송과체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송과체에서 직선으로 뻗어나오면 바로 이 양미간의 중심부입니다. 이 눈은, 이 제3의 눈은 눈썹 사이 움푹 들어간 이 미간 부분에 있는데요.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 눈썹 사이에 빨간 점을 그려넣거나 보석 모양의 유리를 박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 데카르트는 제3의 눈인 이 송과체를 영혼이 깃드는 자리,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뇌의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이 송과체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각종 문헌, 철학자들에게 언급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DMT라는 호르몬은 영혼의 입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에도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요. 아마존에서는 식물에서 추출한 이 DMT를 액체로 만들어서 주술을 통해 영적인 지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DMT 분자 구조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든 모습이죠. 우리가 눈 수술하는 것을 개안 수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뇌에 있는 송과체를 활성화시켜서 제3의 눈을 여는 것을 개안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상을 통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 외계인, 귀신, 혼령, 천사, 마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출입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 송과체와 그 송과체를 감싸고 있는 뇌 구조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신 호루스, 호루스의 눈은 오늘날까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이 즐겨 사용하는 심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호루스의 눈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바로 뇌의 송과체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탄의 지시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송과체를 감싸고 있는 뇌의 모양 그대로 호루스의 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칭하는 제3의 눈, 잘 알다시피 1달러짜리 그 지폐 뒤에도 있는 이 올싱 아이, 전시안, 바로 이것도 다 송과처에서 나온 제3의 눈이죠. 신과 교접하는 곳, 우주와 소통하는 곳,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이곳을 발달시키면 소위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뉴 에이지의 표현대로라면 송과체가 잠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신의 주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이방 종교들이 바로 이 송과체를 제3의 눈을 개안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른 싸이의 앨범을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앨범 디자인이 올싱아이, 전시안입니다. 송과체입니다. 제3의 눈입니다. 그리고 아래 외국 가수의 이 메이크업도 호루스의 눈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즘 대중문화 속에서 이런 심벌들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뉴에이지 명상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송과체를 개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채널링을 하고 그래서 송과체를 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영매들이죠. 그런데 영매라는 말을 안 쓰고 가이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이 송과체를 개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하고 수련하는 많은 장소도 있고 또 인터넷 카페도 많고 또 이 잘 아는 달라이라마나 오쇼, 라지니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선과 수련을 통해서 송과체를 개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Awaking the Third Eye, 내 안에 잠재된 제3의 눈을 깨워라.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믿음을 깨우고 정말 그런 명상들을 하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차원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호기심을 자극합니까? 그것이 모두 귀신에게 나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대 마법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도심지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얘기고 심령술사 같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일종의 신내림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불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손과 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질세라 바티칸의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솔방울을 세워놓고 교황의 지팡이에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여러 수도원에 솔방울 장식들이 널려 있고 여기 보면 몬세라트 수도원엔 아기 예수의 손에 솔방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장식 앞에도 두 개의 솔방울이 아래를 장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왜 바티칸의 정원에 세상에서 가장 큰 솔방울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는지 또 교황의 지팡이에 왜 솔방울을 박아놓고 곳곳에 솔방울 장식을 해놓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바티칸, 천주교, 로마 카톨릭 스스로가 나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사탄의 종교입니다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방울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는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들어와 있죠. 모든 기독교회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로 흡수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숭배, 또 페르시아의 미트라 숭배 사상 등이 로마에서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교의 대제사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명칭은 로마 황제가 이교의 대제사장이 되면서 붙여진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회는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역할을 수행한 로마 황제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은 이교의 대제사장의 명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교황의 공식 명칭으로 천년이 훨씬 넘게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주교의 뿌리가 바로 이교이고 로마 황제의 뒤를 이은 이교 집단이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전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메달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글이 새겨져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교황의 메달인데요. 역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메달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상징인 순염소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엔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탄의 대리자여 적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 이교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전 세계 이교들을 총집합시켜 놓은 종교가 바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입니다. 베드로 성당 광장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 태양신 숭배탑, 뭐죠?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43장 13절에 보면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벨리스크 오브 헬리오폴리스. 이 성경의 벳세메스는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를 말합니다. 바티칸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즉 벳세메스의 태양 신전에 세워졌던 주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우상 오벨리스크가 전 세계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세계의 도시들의 오벨리스크를 세우게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죠. 또 여기 보면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 뒤에 에펠탑이 보이죠. 또 영국 런던의 오벨리스크. 여기 말고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도시에 이집트의 태양신 오벨리스크, 벳세메스의 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사탄의 세력이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을 아 미술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미혹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베드로 성당의 이 태양 숭배는 오벨리스크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 제단 정면에 거대한 태양상이 빛을 발하고 있죠. 네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발다키노 천정에 역시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용과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다키노 곳곳에 태양신 형상이 수십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벽 모서리에 용이 있는 것은 더 이상 의문스럽지가 않은데 발다키노 가운데 보면 왜 꿀벌이 있을까요? 꿀벌은 꿀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여신 아프로디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꿀벌은 마리아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을 무슨 새라고 합니까? 아마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알 겁니다. 마리아의 새라고 부릅니다. 카톨릭에서 숭배하는 마리아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 여러분, 흥미롭게도 베드로 성당 곳곳에는 태양 여신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의 여인은 머리에 태양빛이 방사형으로 빛나고 있고요. 손에 금잔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교황 옆에 이 여신은 한 손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죠. 저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인이 태양신 아래서 십자가와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 역시 금잔과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황의 메달들을 보면 더욱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황의 얼굴이 있는 부분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교 대제사장 직책이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한결같이 뭐예요? 손에 금잔을 든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태양입니다. 성경은 여인이 든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는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세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손에 든 잔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뒤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황 레오 12세의 메달 뒷면에는 심지어 온 세계는 그녀의 보좌이다 라고 스스로 계시록에서 언급한 음녀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세속과 우상 숭배의 교리에 물든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또한 문자 그대로 여신 숭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황이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금잔을 들었습니다. 아, 금잔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손에 금잔을 들고 머리엔 태양의 후광이 비치고 있는 이 여신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금잔을 든 여신 키르케. 키르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입니다. 이 잔에 든 술을 마시면 돼지로 변하는 마법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황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며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남자가 여자의 육체에 정신을 빼앗겼을 때 키르케에게 홀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키르케에게 홀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식들의 화려함, 성정 건축에 들어가는 값비싼 대리석과 기구들,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세운성가의 VIP 고객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대형 교회를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목회자들, 교황권이 이교에서 가져온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고 교황의 말에 환호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음녀에게 홀린 상태입니다. 정말 마법처럼 풀려서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법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역대 교황들이 서로 뒤질세라 자신의 메달 뒤에 금잔을 든 태양 여신을 새겨놓았습니다. 자, 이 태양 여신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았죠?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들입니다. 미국의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에서 제작해서 미국 관문이었던 뉴욕항에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세력이 프리메이슨이다 그런 것은 아마 그 여신상의 하단에 새겨진 명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뒤로 에펠탑이 보이죠? 자, 이 자유의 여신을 상징하는 이 방사형의 뾰족침 그리고 손에 든 횃불은 모두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태양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 여신이 교황의 메달 뒷면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카톨릭의 태양 숭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일해서 분열된 이 동서로마 제국을 지배하려는 콘스탄틴 황제는 불패의 태양 아폴로와 의의 태양 그리스도를 결합시켜서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제3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상징인 이 태양 원반에다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종교가 섬기는 신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천주교회가 자랑하는 성체 현시대.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와 태양을 결합시켰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주인공이 누군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직선과 곡선이 교대로 있는데요. 이교에서 직선은 남성의 생식기 그리고 곡선은 여성의 생식기를 뜻합니다. 즉 다산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긴 미사의 떡에 보면 IHS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Isis, Horus, Set. 이 세 신들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입니다. 가운데 이 금색 메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자세히 보면 IHS 글자에 뭐가 있습니까? 전시안이 있어요. All Sing I, Horus의 눈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있어요. IHS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자다 그렇게 이렇게 항변하지만 여러분 이 IHS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개신교 박멸을 위해서 제수이스를 창설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여기 미사의 떡이 둥근 것은 이 태양을 상징합니다. 금잔 안에 지금 이 태양이 솟구치고 있죠. 미사 때 태양을 상징하는 떡을 들어올리는 것은 모두 이교의 제사 의식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피라미드 배경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미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성당 내부 역시 태양신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 모양이 비슷한 이 두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고요. 하나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신전이 베드로 대성당일까요? 여기 보면요. 두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둘 다 천장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태양을 형상화했죠.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고 하나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자, 어느 신전이 베드로 성당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듯이 베드로 성당은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신전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교에서 숭배하는 이 태양 바퀴인데요. 대구, 이집트, 카톨릭, 그리고 인도. 자, 이 태양 수레바퀴들이 온 이집트, 온 세상 종교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태양바퀴, 태양 수레바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태양바퀴가 바로 바티칸 광장에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태양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건축한 신전입니다. 태양 수레바퀴 한가운데 바로 벳세메스의 주상 오벨리스크를 심어 놓아서 해시계의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태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당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여기 주 제단 앞에 거대한 태양상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죠. 지구에서 가장 잘 완성된 태양 신전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아께 가장 큰 죄는 가증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가증한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태양 숭배의 가장 큰 기만은 뭘까요? 태양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며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가톨릭의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기독교 안에 들여와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를 취하게 만든 태양의 날, 썬데이, 주일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바로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옷만 받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해야 할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생일이라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태양신의 생일을 가톨릭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탈바꿈시켜서 전 세계가 그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파워입니다. 여기 보면 바티칸에 있는 이 시스틴 성당,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 벽화는 아마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보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텐데요. 아담의 창조, 이 천정화. 여기 보면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일 건데요. 이 아담의 창조 이 그림 주변에 무슨 그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곱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요엘, 다니엘, 에스겔, 요나, 그리고 다섯 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모두 무당들입니다. 에르트리아, 리비아, 쿠마에, 페르시아, 델포이. 이곳은 이들 무당들의 출신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신전이 유명한 곳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죠. 성경은 무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과 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티칸은, 베드로 성당은, 교황권은, 카톨릭은 무당을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성당, 아니 그 산당에, 베드로 산당에, 베드로 신전에 무당을 그려놓았습니다. 바티칸이 누구의 집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 이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헐어버리라고 했던 그 이교 우상 숭배의 총복합체가 바티칸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단군의 목을 자르는 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려야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바티칸의 박물관을 세웠는데요. 그곳에는 로마 신화를 대표하는 신들과 로마 황제들의 조각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판테온 신전을 축소한 형태로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교황이 로마 신들의 조각상들을 모아둔 신전을 건립했다고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청동으로 만든 헤라클레스가 몽둥이와 사자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또 교황이 이 로마 신들의 조각상을 모으는 아주 고상한 취미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신전이 카톨릭의 성지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아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카톨릭을 말하지만 실제 음녀를 섬기는 문자적인 모습까지 더불어서 갖추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 메달 뒤편에 보면 여신이 3층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 라틴어로 나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를 시작한 것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죠. 수천 년 동안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죠.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여신입니다. 이 여신 숭배의 본고장에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신 숭배 사상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파티마의 여신 숭배입니다. 파티마는 마호메의 외동딸 이름인데요. 마호메시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도시 이름을 파티마라고 삼았습니다. 파티마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슬람 시아파에서 그녀를 너무나 숭배한 나머지 파티마에게 그녀의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파티마는 마호메의 딸이자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신비의 여신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신이 있는 이 파티마에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달 13일에 여신 마리아가 흰옷에 흰 망토를 걸치고 묵주를 든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맨발로 구름을 밟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고 칭하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묵주기도, 똑같은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최면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출연일인 10월 13일에는 소문을 들은 7만 명의 군중이 운주판 장소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구름이 갑자기 갈라지고 흩어지면서 눈부신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무도 고통 없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 태양이 춤을 추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지갯빛을 발산하면서 빙빙빙빙 회전하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돌진하듯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얗게 질린 채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땅바닥에 계속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는 비가 왔었고 땅은 진흙이었는데 엎드러졌다가 일어났을 때 땅은 다 말라 있었고 옷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두둥, 태양신이 강림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이슬람의 파티마의 여신과 카톨릭의 파티마의 마리아가 통합되게 됩니다. 파티마에서는 이 최근까지도 이러한 신비적인 형상들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전 세계 순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파티마의 마호메의 어머니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카톨릭과 이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성모 발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여왕이시여, 이 세상을 성모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은 천상의 주인이요 우주적인 여왕이심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파티마의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음녀의 정체를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여왕으로 부르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여왕으로, 여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왕은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멕시코의 토착 여신 토난친인데요. 이 사진들을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새 아닙니까?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 여신 주변에는 태양의 후광이 빛나고 또 다른 사진은 이 손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난찌는 빛이 나는 검은 바위가 있는 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파티마처럼 이곳에 성모 마리아가 네 차례나 나타나서 교회를 지으라고 계시해서 멕시코의 토착 여신 토난찐과 카톨릭의 여신 마리아가 혼합되어서 그 유명한 과달루페 마리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쳐졌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성모고 누가 토난찐입니까? 가운데 사진만 마리아고 양쪽은 토난찐입니다. 토난찐을 바치고 있던 괴물과 양쪽 모퉁이 괴물들이 사람으로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짝퉁 마리아라고 해야 될지 표절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10억 카톨릭 신자들은 나는 그래도 이교 여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갖 혼합 종교의 집합체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 프랑스의 샤르트르 이 대성당의 건축에도 이와 비슷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샤르트르의 이 성당의 마리아상이 검은 성모자상인데요. 왜 그런가? 이 지역의 토착 여신이 검은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 체스토초바의 동정녀, 스페인 몬세라트의 동정녀 다 마찬가지로 검은 여신이라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 여신 숭배의 기원은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녀는 동정녀, 아이를 낳는 여신, 하늘 여왕, 뱀과 함께 등장하고 마리아는 이시스의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마리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시스 여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태초에 여신이 있었다. 나는 만물의 친어머니이며 모든 원소의 여주인이자 통치자이며 온갖 세상의 첫 자손이며 신성한 힘의 우두머리며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의 여왕이며 이시스 여왕이라고 부른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경배받는 자이며 경멸받는 자이다. 나는 매춘부이며 신성한 존재이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크게 일어날 종교적 세력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를 다스리는 이 음녀는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문자적인 음녀,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기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화의 대부분은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에는 아기 예수는 발가벗은 모양으로 어머니 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젖먹이로 그려져 있고 어머니는 위험에 찬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마리아 여신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기를 안고 등장하는 여신 숭배는 인류의 신화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의 세미라무스와 담무스를 비롯해서 이집트의 이시스와 호루스 외에도 전 세계의 여신 숭배가 아주 편만합니다. 여기 아기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 이시스는 신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시스 여신은 점성학에서 처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를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어디서 베껴왔는지 알겠습니까? 짝퉁도 이런 짝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여신은 그 상징으로 초승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승달 위에 여신이 지금 아기를 안고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다이아나 여신이 머리에 초승달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초승달 위에 서 있는 마리아. 마리아의 출신이 어딘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이 조개는 아주 중요한 심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개는 이 여성의 성기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의 잉태, 음란함, 하늘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개의 그 상징 여신은 바로 그리스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아프로디테는 로마로 들어가면서 비너스가 되죠. 바로 비너스 여신은 바다에서 태어나 조개가 그녀의 상징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신상들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신상들인데요. 머리 윗부분이 전부 조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조개가 빠지지 않고요. 로마의 무덤 장식들에도 조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도 조개가 있을까요? 물론 천주교에도 조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카톨릭 문장에 조개가 이 장식되어 있고요. 마리아 머리 위에 대형 조개가 있죠. 바티칸 성당의 조형물에도 3층관, 황금 열쇠, 그리고 조개도 있고 가증한 새가 있죠. 또 용이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의 이 두 마리의 용 사이에 조개와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꿀벌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상징물이고 몰몬교에서도 중요한 상징이죠. 자 여기 보면 이시스 여신이 조개 속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요. 교황도 조개 형상이 그려진 옷을 입고 똑같은 포즈로 손을 들고 있네요. 자 묻습니다. 천주교회가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의 정체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교의 집합체요. 이교의 총본사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신 숭배의 목적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류는 여러 개의 알이 과일 속에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산과 육체적인 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로제티의 페르세폰의 여신이죠. 성류가 상징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일본 불교의 기모자상, 아기를 안고 있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성류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보티첼리가 그린 성류를 든 마리아. 여러분, 왜 마리아가 다산의 여신이라도 되는 걸까요? 왜 손에 성류를 들고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음란한 여신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온갖 자주빛과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교황과 추기경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미사 때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은 순금이요. 교황의 보좌도 순금이고 교황의 관에 보석들이 박혀있고 들고 있는 지팡이 역시 순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반지와 가슴에 달았던 십자가 보석이 100만 달러. 우리 돈은 약 한 12억에 나왔습니다. 반지는 13캐럿, 십자가는 다이아와 에메랄드가 섞여서 60캐럿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캐럿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교황의 반지라고 합니다. 파티마의 마리아가 쓰고 있는 왕관도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교황의 3층관에도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3층관도 하나가 아니라 교황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르게 제작합니다. 또 미사 때 사용하는 잔인데요. 와우, 5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작은 차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아, 사람들은 오, 그는 겸손하며 아,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쇼죠. 연기를 아주 잘하는 훌륭한 배우죠. 더 황당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자라고 하는 미라들에게 범벅을 해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뭐 아까울 게 없겠죠. 남아도는 게 금은 보석일 테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성당을 로틀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성모에게 바친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당에 있는 조각들을 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사탄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바쳐진 성당이라는 그 이름대로 이 성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아, 마리아 군대라고 하죠. 그 기도문의 표지입니다. 마리아가 지구 위에 우뚝 서서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이고요. 뱀이 지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마 군단의 표식이 있고요. 아래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은 과거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리아의 망토 안에 만국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단은 보면 마치 재림하는 예수님처럼 착각할 만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카톨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의 치마폭 안에 흡수하려는 듯이 마리아의 망토 안에 만국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세계 모든 종교 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 경제를 그녀의 세력 안에 넣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로 변신한 여신 숭배 사상은 모든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한 좌우명이 Tutus tuus ego sum,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앙의 중심은 그들의 여신 마리아에게로 귀결됩니다. 자, 여러분, 개신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994년 개신교와 카톨릭의 교회 일치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회는 카톨릭을 하나 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십자가에 천으로 된 휘장을 M자로 걸치는 장식인데요. 마리아 십자가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고 중보자라는 카톨릭 사상의 표현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이 사순절에는 십자가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형으로 보라색 청의 휘장을 걸치고요. 부활절에는 하얀 천으로 M자 모양의 휘장을 십자가에 걸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구원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왼쪽의 사진들은 전부 카톨릭과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개신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교회죠. 글쎄, 이들이 의도적으로 마리아 십자가를 단위에 놓은 건지 아니면 어찌 하다보다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보여드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돌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삼손이 무너뜨린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제사장들은 물고기 모양의 옷을 걸쳐 있는데요. 교황이 물고기 입의 모자와 물고기 비늘 같은 옷을 입고 손에 향로를 든 모습이 영락없는 다곤 제사장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자신의 제물로 삼고 사람들을 지금 눈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또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이게 다 누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표현이죠. 그런데 교황이 그룹 천사들 사이 흰 보좌 위에 좌정에 앉아 있다면, 자, 여러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백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겸손하고 낮은 대처하는 교황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추락했습니다. 사탄이 교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귀신에 쳐서 맞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탄과 우상, 용, 태양신, 여신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바티칸은 귀신의 처소요 사탄의 집이라는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본인들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여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짜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톨릭만의 이야기라면 마음이 덜 착잡하겠습니다. 현대 개신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환영하는 것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 이른 것입니다.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후손들이 어찌 이토록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키르케에게 홀렸습니다. 교황권이 이 교회에서 가져온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고 교황의 말에 환호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음녀에게 홀린 상태입니다. 정말 마법처럼 홀려서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법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의 본부고 사탄은 카톨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폐의 환란이 곧 임하는데 그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로마 천주교의 아래로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천주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비진리와 이교의 교리를 버려야 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가짜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바벨론에 머문다면 바벨론의 가르침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음녀에 받을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지금은 평화의 사도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인 듯이 세상을 속이고 있지만 곧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는 교황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는 종교 암흑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깊은 회개와 회심의 경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대환란에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